저는 오늘부터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에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삽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방황하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참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안식을 구하지만, 그러나 좀처럼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다른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이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생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생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절을 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길을 찾고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삶의 기회를 가졌다면, 우리는 내가 뭐 한 구절을 꼭 정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체험들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종종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길을 찾다가 마침내 어떤 한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신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헬라 철학과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 가운데서 선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고민의 날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는 좀처럼 자신의 마음 안에 역사하는 죄와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가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마침내 로마에 가서 암브로시우스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자신의 삶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원에서 있었는데 담장 너머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톨레레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이 노래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 노래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그가 방에 들어가서 책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거스틴은 자신이 그 삶에서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이 방탕과 음란함,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일들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한다는 강렬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이제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리고 빛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와 같은 영적인 강렬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하지 않고 자식도 낳았고 그리고 그가 그의 애인이 있었는데 그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평생 독신으로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게 하셨고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틴 루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캐톨릭의 사제로서 살면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일생을 실험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수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죄악된 생각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 몸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기까지 그렇게 고행을 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죄악된 생각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자신의 무릎이 다 벗겨져서 피가 나기까지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의 양심은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의 영혼은 고통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영혼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의로우심 앞에서 자신은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서면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가 율법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의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복음 안에 죄인을 의롭다 해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였고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을 오랫동안 내리 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안에서 그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거스틴이나 루터처럼 이렇게 아주 위대한 그런 신학적 깨달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길을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영적인 전환점이 되어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저에게 영적인 세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이렇게 위협하고 공격하고 죄 아래로 이끌어가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대적하지 못한다면 나의 영혼이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을 깨닫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노력하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묻는 것은 어떤 구절을 대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5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5장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많은 성도들이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만족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듣고 죄악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그리고 이 55장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이 교수님은 자신이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한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 이사야 55장을 다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외워서 쓰는 것이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이 말씀이 자신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구원을 갈구하는 모든 영혼들이 자기와 같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것을 외우고 쓰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얼마나 불행한지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아야 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해 주는 말씀은 목마른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초청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렇게 주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의롭게 된 성도가 느끼는 갈증보다 인생 중에서 자신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없어서 방황하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느끼는 갈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갈증을 몹시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갈증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자신의 그 목마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어떤 형태로 느끼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면서 이 목마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의 길에서 느끼는 불안함이 바로 이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느끼는 고립감 속에서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자신의 내면의 갈등 안에서 느끼는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세상 그 어딘가에 내가 안식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결코 그것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이 느끼는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목마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목마른 영혼입니까? 여러분,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분명히 자신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였던 이 영적인 목마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목마른 영혼들은 항상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울함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이런 목마름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영혼이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목마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은 참으로 이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이 너무나 감미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목마른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나를 위한 우리 주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누구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목마름, 너희의 목마름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다른 곳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또 세상의 다른 어디에서 길을 찾지 않고 그와 같은 노력을 그치고 오직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름과 만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디에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만족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그러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진정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는 헛된 시도를 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목마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운동선수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열심히 뛰고 난 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고 그의 이 육신이 힘든 그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신은 참으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름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물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시원한 물을 먹고자 하는 갈증이 우리의 육신의 온 몸을 안절부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볕 아래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많은 땀을 흘렸을 때에 그는 간절히 시원한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농부가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목마름이 너무 지나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목마름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과 광야를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물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 목마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잠시 목마르다 이런 생각을 느끼지만 그러나 내가 땀을 쏟고 그리고 힘을 다 쓰고 당장 물을 마셔야 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갈증 가운데서 오랜 시간을 보내본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한 번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이 우리의 육신과 정신에 어떤 반응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유격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격훈련을 받으면 첫날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유격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육신도 지치고 우리의 몸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3일, 4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더 힘든 훈련을 하는데 산악행군을 합니다. 한 10km 정도를 총을 들고 계속 산을 뛰어 달려서 목표 지점을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몇 킬로 정도 뛰고 나면은 일찍 탈진하는 병사들이 나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물만 있으면 물을 먹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거의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물만 있으면 고개를 들이밀고 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광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격장 옆에는 논이 있는데 어떤 병사가 너무 목마른 나머지 그 논에다 가서 물을 먹기 위해서 고개를 내릴 때에 그걸 보고 조교들이 와서 그 병사를 발로 차고 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논에는 비료도 있고 농약도 있고 좋지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논에 있는 물을 마시면은 그 사람이 큰일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교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발로 그를 차서 그를 밀어내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병사는 너무 목마른 나머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물을 먹고자 거기에 달려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이 그 난파가 되어서 작은 보트에 의지하여서 오랫동안 표류할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너무 목마른 나머지 그들은 바닷물을 마시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게 되면은 그는 병들게 되고 그리고 더 심한 탈수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시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때 한두 번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때 잘못된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이방 우상들을 쫓고 그 가운데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그들이 끊임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자신들이 더 많은 소출을 얻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더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의 풍속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이방인의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 세우고 그것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를 자신들의 옆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이 적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붕 위에 진흙을 바르고 거기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지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흙이 마르면서 그 틈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터진 웅덩이는 물이 필요할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터진 웅덩이는 물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업적을 이루고 승진을 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으면 자신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힘을 자신의 삶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정말 그의 영혼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터진 웅덩이를 하나 더 파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결코 그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보면 그 가운데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젊은 시절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많은 일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고 노년이 빨리 다가오고 죽음의 시간이 곧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다 즐겨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길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다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모든 인생이 시행착오를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옆에 두지 말아야 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내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일생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다 해보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이 행하였던 이 오류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70과 80의 인생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다 헤아려 보고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 성공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말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나를 청종하라고 나에게 와서 듣고 들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배부를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딘가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태도가 어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의 영혼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생각과 행동이 터진 웅덩이를 하나 더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내 급한 일, 바쁜 일, 이거 먼저 해결하고 나면,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자신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게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듣고 들으라고 청종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고 세상에 귀를 두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향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세상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생각 없이 듣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해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갈망과 그리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정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다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은 터진 웅덩이를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 초청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영적인 풍성한 양식을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그저 우리 자신의 영혼의 그 만족을 위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이 죄로 인한 것이며 결핍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갈구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아서 결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의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것을 얻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한 의를,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를 전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분의 말을 듣고 비록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교만한 자아와 그리고 무지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나오라고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영적인 그 목마름을,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부르심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같은 마음으로 죄인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초대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듣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 우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게 나와서 듣고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한번 듣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나와서 듣고 들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듣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깨달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길을 찾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무지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고 있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들은 이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루디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디아가 얼마나 간절하게 바울의 말을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루디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바울의 말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루디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조금도 자신의 영혼 가운데 어떤 변화가 없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일들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실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실망하는 마음 가운데서 돌이켜 다시금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또다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어떤 영혼도 빈손으로 일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생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대를 거절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